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의 축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가진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죄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죄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 또 목표물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광역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표적을 빗나간 것이 죄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게 죄입니다. 공기소총 사격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미국 사격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매튜 에먼스, 마테 에먼스라는 뜻이죠. 매튜 에먼스라는 아주 맹사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인데 이 선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50m 남자 소총 복사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50m 남자 소총 복사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또 50m 3자세, 3자세, 즉 엎드려서 앉아서 서서사 이 3자세 결승에도 올랐습니다. 엎드려 쌌다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또 앉아서 싸고 또 서서 쏘는 그 맹사수죠. 이 세 자세를 번갈아가면서 총을 관역에 쏘아서 시합에 승부를 내는 경기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제 결승에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가 1등으로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발 쏘는데 9발까지 1등입니다. 2등을 했던 중국의 지하장부에게 무려 3점 차로 앞서 있었던 상황에서 이것은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금메달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총성이 빵 하고 울렸습니다. 스크린에 에먼스의 점수가 빵점으로 나왔습니다. 1등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선수가 8명의 결승 선수 중에 꼴찌가 됐습니다. 빵점이 됐습니다. 그는 엄청난 실망 속에서 경기장을 내려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한 발 때문에 왜 빵점이 나버렸을까요? 그는 1번 레인에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총알을 3번 레인에 다른 선수 표적에다 쏘아고 했습니다. 많이 긴장이 돼서 그렇겠죠. 그런 일이 종종 있답니다. 남의 표적에 가면 이건 빵점입니다. 자기 표적에서 옆사로로 총알이 빗나가거든요. 매튜 에먼스는 엄청난 많은 연습과 고생을 했습니다. 똑같은 규정을 따랐고 똑같이 애를 쓰고 똑같은 자세로 경기 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빵점 처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쏜 총알이 자기 목적 표적에서 빗나가버렸기 때문에 0점 처리가 된 거죠. 이것이 표적을 빗나간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인생 빵점입니다. 인생 빵점,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작동하고 역사하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망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카일 아이들문이라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규칙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고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팬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팬은 따르는 대상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팬들은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표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종교적 규칙과 의식을 따르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주말이 되면 교회 나오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죠. 또 우리는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많은 규칙과 예배 의식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표적이 예수님께를 향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과 표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잘못된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 말씀과 무관한 맹목선 그리스도인, 무인만 예수 믿는 사람, 위선적 그리스도인을 카일 아이들문은 교회에 다니는 팬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삶의 표적, 삶의 목적, 믿음의 목표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순종으로 향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 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예수님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규정과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았지만 우리 인생의 점수를 매기시고 달아보시는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어. 함량 미달이야. 라는 평가를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요소요소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고 순종할 생각이 없는 종교인의 삶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복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받은 자이고 그 율법은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이끄시고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세 번째 축복. 그것은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축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오만한 자는 히브리어로 외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루추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외침,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경멸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교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교만한 단어, 교만을 뜻하는 단어는 티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포오라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연막을 치다 자기 기만으로 부풀어 있다, 교만하다, 지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그대로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죄와 심판을 업신여깁니다. 아이고 뭐 그런 게 있나 뭐 이렇게 업신여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특별히 경계와 근함과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거품이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망상에 우쭐대지만은 그 실상은 빈 껍데기였고 빈 깡통같이 별로 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거품같이 안개와 같이 연막을 치기 마련입니다. 정말 확실히 풍부하고 인생 경험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믿고 받드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들 물끓이거나 교만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신앙이 참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함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모를 지나치게 꾸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다고 명품으로 치장하며 그들먹거리고 은근히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오만하고 교만한 졸부들입니다. 교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교만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 가장 교만한 대표입니다. 교만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죠. 하나님 말씀을 절박할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운 자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꿀맛까지 따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워 거북하고 거부감이 마음속 계속 일어나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로.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십일조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얼굴빛이 변하고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에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냐고 믿는 사람입니다.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방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제멋대로 기분 나는 대로 감정대로 오만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으시고 물리치시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짐의 앞잡이 폐망의 순봉, 멸망의 순봉으로서 가장 먼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의 말씀을 보세요. 교만은 폐망의 순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시편 31편 23절에서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순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폐망과 멸망의 선봉, 심판의 제1호의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와 큰 축복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하고 죄인이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로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우리들에게 능력과 변화와 치유의 말씀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파생된 악과 죄악과 교만을 고치시고 병든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험한 지경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구덩이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구덩이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위험한 지경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빠지기 쉬운 구덩이, 함정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바로 교만의 구덩이라는 겁니다. 교만의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어 구원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보내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패망한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뭡니까? 가장 무슨 무신론적 종교인의 위선과 오만과 교만이었습니다. 패망의 원인이었던 사울 왕의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완고하고 교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왕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교만한 사울 왕가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심판하심으로 패망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패망은 불순종에서 오는 교만의 열매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교만한 왕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세요. 역대하 26장 15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우시야 왕의 이름이 아주 명성을 얻어서 온 이방 나라에 퍼졌습니다. 대단한 왕이라고. 그렇게 대단한 왕이 된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이한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적인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을 합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지혜로워서 잘 살아서 처신을 잘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No. 기이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시야 왕이 줄거렸어요. 그가 다스린 유단나라는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강승한 진주를 알았다는 것. 교만이죠. 그래서 그가 강승한 힘으로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해서 악을 행했는데 여러분 무슨 악을 행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단의 분향을 하려 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왕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들어갔다는 소식을 제사장이 듣고요. 그때 당시에 아사라는 제사장이요. 급하게 뒤따라 들어가서 이걸 말렸습니다. 하나님께 큰 문제를 저지른 일이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분향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율법으로 거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니까 이 사리 분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 하려고 했습니다. 향단을 잡았습니다. 아사라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빨리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못하게 말려도요 듣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윗은 들었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한 여자가 말한 거예요. 그래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 교만을 보세요. 그렇게 80명이 들어가서 말려도 듣지 않고 왕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못하게 말리는 제사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화를 딱 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팍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시아 왕 이마에 문둥병이 팍 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문둥병이 바라고 난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저주의 심판을 받은 나병 환자로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고 왕위도 빼앗기고 평생 별궁에 살다가 나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명령을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굴복하고 복종할 때 교만한 자들이 받는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형통의 은혜와 축복의 주어짐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심각한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말씀. 구약 시대에는 로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약 4천년 동안 강대국으로 지난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2000년, 신약 시대에 와서 약 2000년. 약 도합 4천년. 로마라는 나라는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 신약 시대에 와서 그 2000년 동안, 약 한 1000년 동안은 강대국으로 지냈죠. 그래서 로마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는 멸망하고. 이 바벨론은 로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적 권위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을 바벨론 대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벨살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벨살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쳐서 수도 예루살렘을 할망시키고 17년간에 걸쳐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해파해버리고 그 속에 있던 금, 은, 그릇 등 성전 기물들을 모두 수거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 마치 벨살살 왕의 생일날이었는데 그 생일날에 일어났던 일을 다니엘서 5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벨살살 왕의 생일날에 전국 각지의 긴 1,000명이 초대되어서 큰 잔치를 왕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꽤나 힘을 쓰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1,000명이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가 얼마나 웅장하고 힘이 있고 화려했겠습니까? 전국의 귀인 1,000명이 떠받들린 왕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때 그 교만함의 영광에 또 지된 벨살살 왕은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그것을 뺏어온 성전의 선물들을 금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이 잔치 때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잔을 돌립니다. 성전에 쓰는 잔들을 향로들을 술 따라 마시는 데 사용합니다. 그 그릇들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됐던 거룩하게 구별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여러분 들어가는 것조차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선물도 아무나 소멸되거나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다루었던 성전의 기물입니다. 그런데 그 기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는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건방지기로 이럴 데 없고 교만하기로 이럴 데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날 이 벨살살 왕은 그렇게 교만의 영광에 도취되었습니다. 그 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에게 막 건배하면서 이렇게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흠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전국에서 1,000명의 귀인들이 모인 밤이 깊어가던 그곳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그 백면에 하얀 백면에 빨간 글씨를 써갑니다. 한창 흥에 도취되었던 벨살살 왕이 그 광경을 목도합니다. 갑자기 벽에 손만 나타난, 발목만 나타난 그 손이 글을 써갑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리고는 손이 사라집니다. 하얀 백면에 붉은 글씨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것을 본 왕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다니엘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왕이 젖이는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한 넓적다리 마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러면 죽는 거예요. 순간 술맛이 완전히 떨어지고 정신이 바짝 나고 벌벌벌벌벌벌벌 떨게 됐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되게 성글, 매매 대결 우바르시.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유명한 술객, 술사, 점쟁이를 불러다가 해독시키겠지만 도무지 알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 포로 잡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해석을 시킵니다.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네네라는 말은 네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를 오늘로써 끝장내셨습니다. 이것을 두 마디 네네네네 두 번이나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를 오늘로써 끝장내셨습니다. 그리고 대결 네네네네 대결 대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올려놓고 바라보니까 함량이 미달되었습니다.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우발을 신이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발을 신이란 뜻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다 올려놓고 달아보니 너무너무 교만하고 자격이 미달되어서 이제 너는 끝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나니 이 벨살살 왕이 얼마나 놀라고 기급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몇 시간 지난 새벽 시간에 벨살살 왕은 피살을 대고 맙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 두 쪽으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올려놓고 겸손의 무게, 하나님 말씀의 무게, 믿음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면 나는 과연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인가?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신앙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서 말씀의 무게, 순종의 무게가 만족할 만큼 합격선에 다가간다면 은혜와 축복이지만 벨살살 왕처럼 하나님 말씀과 거룩함의 은혜의 수단을 세속적으로 이용하고 내 자신의 만족과 세속적 쾌락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소빙방정처럼 미달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저울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지나치게 자아를 충실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충실하다 보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은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다고 확신한 교만한 무신론 철학자였죠. 그런 니체와 정반대로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니체와는 정반대로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미워할 존재는 자기 자신뿐이라고 한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양극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 사람이 신을 철저하게 부정했고 자기만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교만의 극치였고 또 한 사람은 신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인생 전체를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인 믿음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도달한 지점을 보면 한 사람은 허무 철학을 만들어 놓고 그 허무 속에 살다가 자살해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은 팡세라는 수상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대 소망을 안겨준 믿음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매사를 소망적으로 행복하게 복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여러분 전진적이고 소망적이고 미래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새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새 길을 만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타이타닉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그 당시 인간 기술과 과학 문명을 만들어낸 초호화 영국 여객선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항해하는 배였는데 그 배에 2200명의 승객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 당시 저명 인사들과 돈 많은 상류층 인사들이 이 처녀 출항하는 타이타닉호에 승선했습니다. 항해 도중 타이타닉호는 북극해에서 떠내려오던 큰 빙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선체 중간 부분이 부러지면서 침몰하기 시작해서 최후를 맞게 되는 영화이죠. 이 영화가 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요. 아주 감명깊고 눈물겨운 장면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장면이죠.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고 바다 물이 배 안으로 막 밀려오고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죠. 그 와중에서 타이타닉호 승무원들은 단 한 명이나 승인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습니다. 특별히 그 배에는 현악 상사중주 악단이 승선했습니다. 그 저녁에 이제 그 파티할 때 이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승선했었죠.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간판으로 나와서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도피할 생각 안 합니다. 도피할 생각도 버리고 그 절망적인 마지막 상황에서 그들은 모여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연주 소리와 함께 참혹한 아비규환이 어우러져 크루즈 업 되죠. 배가 점점 더 기울어져 죽음의 바다 물의 간판 위에까지 흘러넘칠 때 그들은 마지막 한순간 연주합니다. 예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예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길을 떠났니 은혜로다 천사 말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그리고 자신들의 죽음이 다가오자 끝까지 연주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각각 간판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배를 참혹한 폐망으로 이끈 주된 원인은 인간의 오만과 오류였습니다. 그 당시 타이타닉호는 최고의 설계와 최상의 기술진흥에 제약된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 안전한 배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빙상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오만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항해를 계속했어요. 그러나 그토록 크고 웅장하고 견고한 세계 최대의 타이타닉호도 바다에 떠있는 빙산 앞에는 썩은 나무토막처럼 잘려나갔어요. 이 모습은 오만하고 건방진 인간을 해주는 하나의 큰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나 능력이라는 것은 한점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지 같은 인간이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오만과 교만함은 타이타닉호 같이 갑자기 나타난 빙상과 같은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영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악이 교만이라고 설명하면서 교만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이고 남들보다 자신이 우울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 모두를 무시하는 눈에 나타나지 않는 무서운 암덩어리와 같은 폐망의 악입니다. 자신들이 자신이 남들보다 더 잘했다는 공로의 즐거움을 즐기는 것, 그것을 기뻐함이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고 서서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잘했다는 공로의 즐거움과 기뻐함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히 죽이고 잊어야만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교회에 잘 해놓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것이라고 CS 루이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교만입니까? 한 용은, 만의 한 용은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복종의 시가 이렇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저는 이 시를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다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이렇게 고쳐 쓰고 싶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말씀에게는 복종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더러 오만한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오만한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말씀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세 번째 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폐망과 멸망의 심판의 제1호가 교만한 사람. 교만과 오만은 폐망의 멸망의 순봉, 심판 1호.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와 큰 축복으로 존귀한 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영적으로 가는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악이 교만이라고 설명하면서 교만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는데 교만했던 사울왕, 교만했던 우시아 왕, 벨살살 왕, 니체, 타이타니코 등등이 다 교만의 죄로 몰락하고 폐망하고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고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 율법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혹 별살살처럼 성전 성물을 망령되이 세속적 재진연을 사용하는 종교인으로 함량 미달 매네매네 되기를 우바르시는 아닌지 깊이 여러분 자신을 탐구해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진실하게 세우시고 말씀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다 나와 또 시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